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환대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묵상을 하다 보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먼저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새로운 규례를 지키라 명령을 하시죠. 첫 번째 규례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소에 가져다가 봉헌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규례는 3년마다 드려지는 11조를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규례였을까요?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이 규례는 약속의 땅을 차지한 후에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수확할 때부터 시작되는 규례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례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은 규례로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신 이 규례를 듣고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와 이 11조를 봉헌하라는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주어진 규례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를 통해서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이 반드시 자신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성읍과 땅을 기업으로 받아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랜 광야의 여정을 끝내고 정착을 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삶의 터전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례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이 규례는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봉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규례는 즐거운 수확 축제의 날이었고 의무보다는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봉헌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지키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왜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죠. 본문의 규례는 봉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봉헌들과 구별되는 부분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 봉헌이 쓰이는 곳과 목적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hospitality, 환대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도우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 한번 12절을 다시 볼게요. 어떻게 그들을 도우라고 합니까?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집으로 초대를 해서 대접을 하는데 그들이 배부를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환대하고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규례까지 정하셔서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환대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을 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환대는 단순히 가까운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환대를 뜻하는 헬라어를 살펴보면요, 헬라어로 필록세니아라고 하는데요,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진 필레오와 이방인, 나그네라는 뜻을 가진 세노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것을 직역을 해보면 이방인이나 나그네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대접을 하고 돌보라는 뜻이죠. 가족, 친족, 친구, 지인들이 아니라 전혀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고 돌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환대할 때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환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 환대는요, 단순히 식사 대접만이 아니라 그 안에 손님의 보호, 그 보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여주는 그 구원이 포함된 것이 환대였죠. 환대를 통해 구원이 나타났던 대표적인 사건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천사들을 환대하고 소돔 사람들로부터 손님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물론 롯은 천사들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었기 때문에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시작은 환대였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숙식과 보호를 제공했죠. 그렇게 환대를 베풀었고 라합의 가족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를 환대하였고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죠. 무엇보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환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순종과 실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성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미.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쌀을 교회에 이렇게 봉헌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천안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을 당시에 저는 어린 나이에도 우리 집이 참 가난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이 쌀을 성미함에 넣어준 날은 밥을 먹을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수제비나 라면을 먹어야 했죠.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 수제비나 라면 그리고 이 잔치국수에 대한 가슴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잔치국수에 대해서는 주일날 점심에 무조건 먹어야 되는 식사였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섬기셨던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지 않으시나요? 제가 초등학교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날이 어둑해지고요. 저녁 식사 때쯤 되면 교회로 어김없이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옷은 허름하고 머리는 이렇게 헝클어져 있고 이 몸에서는 이렇게 시큼한 냄새, 그것과 약간 술 냄새가 약간 쩌들어서 막 섞여서 그렇게 진동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쌀을 달라고 하죠. 집에 있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이 성미함에서 이 쌀을 전부 꺼내어 그 사람에게 드리죠. 어렸을 때 저는 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쌀을 다 내주면 오늘 저녁은 또 수제비나 라면, 우리 먹을 밥도 없는데 왜 그 쌀 전부를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지 이해가 안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환대였고 198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교회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환대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환대하셨습니다. 5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방랑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방인으로 살다가 노예가 되었죠.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는 지금까지 광야에서 방랑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물,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 새로운 규례로 그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은혜와 환대를 기억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이웃인 레위인과 외국인, 그리고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인 고아와 과부에게 환대를 베풀어야 하죠.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이 규례에 따라서 그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 이 중동 지역에 오직 이스라엘에만 이 외국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금 공의와 환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외국인으로 나그네처럼 지금 이 땅을 이 땅에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지금은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민자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 우리가 이민을 왔을 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환대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기를 당하거나 더 깊은 상처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환대를 베풀어 주었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대부분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환대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민교회들이 성장을 하고 부흥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수많은 이민자들이 교회의 환대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환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지 않았나요? 제가 이민을 왔던 20년 전만 해도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환대를 해주었고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그렇게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민 생활을 시작한 시카고는 유학생들이 참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청년들을 집으로 초대를 하셔서 따뜻한 집밥을 이렇게 대접해 주셨던 수많은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의 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환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정착을 하고 삶의 터전을 꾸려갔는지 모르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점점 이 환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소외된 이웃들을 환대하지 않죠. 낯선 이방인은 둘째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환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40절 새 번역입니다. 너희는 내가 주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환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 봉헌, 그리고 3년마다 드리는 이 11조 규례,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에게 환대하는 이 규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온전하게 순종을 하면 19절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높이셔서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환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축복을 나누는 주의 거룩한 자녀인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